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 미중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양국이 적대국이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제품 등의 과잉 생산이 미국과 다른 국가의 생산업체들을 위협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대선에서 친러 성향의 후보인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지난해 총리에 이어 대통령도 친러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방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펠레그리니 당선자는 오늘 완료된 대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53%의 득표율로 46%에 그친 친서방 성향의 이반 코르초크 전 외무부 장관에 승리했습니다. 올해 48살의 펠레그리니 당선자는 친러 성향인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측근으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요구하는 사회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대중영합주의자로 불리는 피초 총리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을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나토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나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중거리 미사일을 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어 북한은 무기의 실전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개선할 드문 기회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어제 한국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SM-6와 토마호크 미사일이 곧 아태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러나 플린 사령관이 미사일의 배치 시기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8월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아태 위기 공동 대응 등에 대한 양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이 정부의 가자지구 인질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은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 텔 아비브의 광장에서 시위를 열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습 강화에 따른 방공 미사일 감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 8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통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V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환,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2일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 도발을 한 것인데요.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두 가지 면에서의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는 그동안 진행해온 신형 미사일 개발을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는 발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이 극초음속 활동 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의 자위권을 굳건히 지킬 위력한 첨단 병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측의 발표대로라면 이 북한은 이제 단거리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한 것이 되는데요. 이 북한은 이로써 모든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와 탄두 조종화 그리고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이 여러 가지 전략 무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들을 이제 조기에 마무리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정치적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북한의 그 발사와 발표가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북한이 올 들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간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북한 당국이 아마도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북한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핵협상에 나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북한은 이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이 과장됐다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이 부분 좀 진단해 주시죠.
네, 북한이 2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둘러싸고 북한의 발표와 한국 군 당국의 이제 평가가 상당히 다른데요. 북한은 그 자신들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0%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북한의 발표가 상당히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북한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그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이더로 이를 지켜본 그 한국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600km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입장에서 보면 한 400km 정도가 과장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네.
다른 것은 그 변칙 비행 부분입니다. 아, 북한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처음에 고도 101km까지 올라갔다가 하강을 하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승해서 72km까지 도달하고 또 활강 비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요. 한국군 당국은 조금 틀립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101km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그후 수평으로 활강 비행을 한 것은 맞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2차 정점 그러니까 하강을 하다가 또다시 72km까지 다시 치솟았다.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거리 또 영어로 얘기하면 풀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올라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과장됐다. 이렇게 한국군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쪽 말이 정확한지는 상당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고체 연료 발동기 엔진이죠. 이것을 시험했다는 것을 볼 적에 아직도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개발 단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험하는 발사를 했고 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말하는 대로 100% 다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 16 나형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와 핵무기화를 완성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그러면 실제로 전략무기 개발을 완성한 것일까요? 윤 기자요.
예, 북한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기동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다른 좀 관측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내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의 추력 그리고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능력 고열에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기권의 재진입. 이런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밀 타격을 위한 탄두 조종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전술 핵탄두의 경우에도 이 핵실험을 통해서 그 성능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렇게 전술 전략 무기 개발을 완성한 것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 북한이 5개년 계획 달성을 목표로 앞서 말씀드린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목표들은 이 전술 핵무기,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 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고체 연료 ICBM, 그다음에 핵잠수함하고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그다음에 군사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을 과제로 제시한 바가 있죠. 이번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표에 이제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것 정도는 분명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변칙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쐈다면 한국이나 미국이 이를 막을 수는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실제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을 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서 공격을 해올 경우 이를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미사일은 사실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탄도미사일, 포물선을 그리면서 주로 날아오르는 게 이제 탄도미사일 종류고요. 또
예.
다른 것이 이제 순항미사일입니다. 아,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그 저고도로 비행을 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이제 특징이 돼서
예.
각각 다 막을 방법이 있는데, 요번에 그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음속이 한 5배에서 10배, 20배까지 이제 빠르게 나는 데다가 변칙 비행을 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르는 게 아니라 활강 비행, 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요격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이런 것을 배치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북한의 그 재래식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의 10배, 20배로 나오는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공격할 경우에 거기에 비해서는 속도가 상당히 늦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것을 요격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ICBM도 음속의 5배 이상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속도로는 극초음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변칙 기동을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북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을 지나서 하강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궤도를 수정하기도 하면서 변화무쌍한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바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게임 체인저, 그러면 이 전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효과적인 것이라는 뜻 의미인데요. 자,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이 자금과 인력이 좀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런 경제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새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쓴 걸까요?
예, 북한은 이에 대해서 자위권 수호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정세는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 남방 삼각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이른바 북방 삼각의 적대적 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말하자면 군사 전력화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난과는 별도로 북한은 이러한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하자면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생존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 강대강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 경쟁을 반드시 동반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독자 제재를 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2일 북한 러시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제재했는데요. 한국이 러시아 선박이나 개인을 독자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전에 없었던 그런 일이고요. 이 제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자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예. 하면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난 1990년에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한국의 제재 조치가 나온 것인데 이번 조치로 한국 러시아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최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사실 그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일부 좀 악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한국의 그 독자 제재를 계기로 한층 악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재가 발표된 다음에 그 3일 그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그 이번 독자 제재에 대해서 한국이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이고 일종의 경고 이런 것을 한국에 했고요. 이어서 그 러시아는 5일 그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그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한국이 독자 제재를 취한 데 대해서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요.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외교적 관계가 그 악화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유엔 차원의 감시 패널은 막을 내리지만 그러면 이를 대체할 기구가 과연 뭐 새로 생길 것인지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떨까요?
예, 앞서도 이제 이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지만 이번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부결되면서 전문가 예. 패널은 이달 말로 말하자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이제 전문가 패널이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예. 해서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이 북한의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감시하고 또 위반 사항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말하자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상 이 북핵 감시 활동이 상당히 약화되는 측면을 불가피하게 볼 수 있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이런 감시 활동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고요. 또 이런 감시 활동들은 사실 전문가 패널이 오로지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관련 정보를 확보해서 전문가 패널에 넘긴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감시 활동은 이전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4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감사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그러면 이미 강화돼 있는데 앞으로 더 한층 긴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최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여러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지난해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양국이 벌써 컨테이너로 10,000개 이상의 그 컨테이너를 주고받으면서 무기, 북한은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각종 물자, 석유 이런 것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이번에 김성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그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 현재 그 북한 교육상이 그 러시아를 방문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교육 차원에서도 뭘좀그 긴밀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고요. 조금 있으면 또 북한에서 그 4월에 그 친선예술축전이 열리는데 그 북한 언론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20여 개그 공연 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있고요. 5월에는 그리고 아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만일 오는 길이나 가는 길에 평양에 들린다면은 아마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는 한층 긴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은 이제 이 제재 감시망이 좀 느슨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혹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시망에서 북한이 벗어난 건 아닙니다. 이 감시망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북한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주변 상황이나 정세가 나아지고 있는 데 따른 그런 부수적인 말하자면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포탄을 수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은 이 수출로 인해서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물자가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밝힌 대로 상당 정도의 식량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고 또 현금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이거를 통해서 상당히 숨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와의 그 말하자면 군사 협력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중국과도 그 교역이 상당 부분 정상화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돼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 상황 지역에서 밀무역도 다시 재개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북한의 경제에는 굉장히 큰 숨통이 될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그 공식적인 맥락에서 이 러시아는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상당 부분 노골적으로 이제 위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력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북한 자체로는 기상 여건 등이 좋아지면서 식량 생산도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면에서 얼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이 신종 코로나에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이런 것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벗어나고 북한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올해 북한이 0.5%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던 선박을 한국 정부가 나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선박이 그러면 제재를 위반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은 그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전라남도 그 여수 인근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그 3,000톤급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이름이 더 이라는 이름인데요. 더 이오를 그 제재 위반 혐의로 그 나포해서 현재 그 부산 앞바다에다 끌어다 놓고 조사를 하는 그런 점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선박이 원래는 그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의 선적을 갖고 있었는데
네.
현재는 그 선적이 없는 무국적 선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선박이 그 북한에 들어가서 석탄 등을 나르고 또 중국, 러시아 등을 오가면서 석탄, 석유 등을 밀거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혐의가 있는데요. 아직 그 자세한 조사 결과 이런 것은 나오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한국이 과거에도 나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배를. 그런데 이번에 그이 선박을 나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그 전문가 패널이 그 종료되더라도 역시 그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계속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엄히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서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 잠깐 들어보죠.
There'll be issues to talk about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concerns about the DPRK.
커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며 안보 환경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안보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를 논의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관련한 우려는 핵과 미사일 개발 아닙니까?
예.
특히 핵과 탄도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공동훈련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고요.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에 말하자면 군사적, 안보적 차원의 대응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외교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서죠. 그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진행할 것임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의 말하자면 협조나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기 공동 개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캠벨 부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죠.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you'll see next week are steps for the first time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캠벨 부장관은 다음 주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군사 및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을 위해서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무기나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려는 것일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캠벨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무기나 그 방위 장비를 공동 생산 개발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조치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이제 그 사안이 진행돼 왔느냐 이것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방 예산이 큰 문제입니다. 국방 예산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이것이 커다란 그 재정적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혼자 이것을 그 대응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한국과의 그 안보 협력을 좀 확대해서 중국의 그 군사적 팽창에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번 미일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기 품목이 그 거론되진 않겠지만 대체로 미국의 최첨단 그 전투기 또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미사일 패트리온 요격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이런 무기를 개발을 해서 또 공동 생산을 하고 미국은 또 일본의 이런 같은 수출기를 터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그 안보 협력을 수십 년 만에 상당히 좀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평화헌법,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헌법이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평화헌법에 근거했던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 이것도 그러면 이제 깨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사실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깨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 평화헌법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깨진 상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전수방위,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받았을 때 방위를 위한 말하자면 병력만 유지할 수 있고요. 그 틀 안에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라고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런 평화헌법의 원칙은 이번에 무기 수출을 금지 원칙이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수방위 원칙도 깨졌고요. 또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있죠. 당연히 전쟁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네네. 이것도 이미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근거를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자위대라는 명칭만 존속하고 있을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헌법의 원칙은 사실상 이미 깨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그런 상황은 미국의 지지 그리고 권유가 핵심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단 예로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도 사실 일본은 안보 위기를 이유로 해서 그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품목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요. 가깝게는 지난해 12월에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냈고요. 또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적으로는 일본은 명칭은 자위대지만 세계 말하자면 손꼽히는 그런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위비도 세계 5위 안에 드는 그런 규모고요. 평화헌법의 원칙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일본의 무기 생산과 수출을 허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이제 대응하고 미국이 혼자 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또 그래서 또 그 중국의 대응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뭐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이제 아시아의 그 경제 대국이 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경제적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활용할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일본도 지난 한 수십 년간 추진해온 것이 정상국가, 보통국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상국가의 명분 아래 이에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미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진행돼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일본은 상당히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 일본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약 45억 달러를 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올해도 일본은 벌써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158억 엔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본은 그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견제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잠깐 북한 인권 관련 소식 살펴보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22년째 연속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지 윤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22년 연속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크고 또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적해온 점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올해도 22년째 채택되는 이 결의안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그 인권 결의, 인권이사회 결의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10년 전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COI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한 게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시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그렇게 그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 그리고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북한 인권을 바라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북한 인권 아카데미가 한국 서울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또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주관한 행사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 인권 배우고 알리고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이 북한의 이제 사진인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차입니다. 파란색 안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큰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탑을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동아대학교 하나센터 강동환 센터장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동환 센터장이 발간한 책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에 실린 여러 사진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회 북한인권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물망초 조경희 국장에게 들어봅니다.
물망초 안에 물망초 인권연구소라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세미나를 연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는데 이 세미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인권과 특히 북한인권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자 그래서 2024년도에 들어오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에서는 주최를 하고 그 연세대학교 통일 한마당 학생들하고 고려대 리베르타스 학생들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접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연세대 캠퍼스에서 저희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사진 섭외는 각 주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필드에서 뭔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강사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4주 동안 모두 8강을 듣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특강과 함께 팀별 토의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간 날은 2주차 강의였는데요.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1주차 할 때 이제 UN 서울 사무소장 제임스 히난 소장과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김석우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수준도 남달랐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는 학생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첫 주 강의 때 학생들의 그 태도나 이런 질문을 보고 굉장히 성공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주차 하지만 그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알아듣기 쉽고 또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는 남북한 출신 청년 20명, 그리고 외국 청년 10명까지 모두 30명의 수강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인 만큼 이 수강생들에게 바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저희 수강생들이 뭐 북한학과라든지 이런 전공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학생들 분명히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번 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본인이 활동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깊숙이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요. 그 바람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물망초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탈북민 임충혁 씨는 현재 고려대학교 리베르타스의 부회장이기도 한데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인 만큼 이 북한 주민의 삶에 관해 또 그들의 인권에 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랬습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청년들한테 생소한 주제고 흥미가 없는 주제여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또 안 한다거나 흥미를 없어할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의하는 내내 이제 집중해서 흥미롭게 듣고 계셨고 끝난 다음에 다양한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얻어갔으면 하는 거는 북한 했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북한의 핵 남한에 대한 도발 이것만 떠올리지 말고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좀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먼저 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고 나면 북한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통일한마당의 정소진 회장은 처음으로 이 사단법인 물망초와 함께 인권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고요. 물망초와는 또 다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과 물망초가 상당히 연이 깊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이모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활동이 물망초에서의 봉사활동이라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더욱 열심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동아리 차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남한 학생, 그리고 북한 학생, 외국인 학생을 좀 고루 뽑아서 모두가 작은 통일을 이루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설립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열심히 주관을 하고 열심히 보조 업무 같은 걸 맡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주차 강의에 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인권, 그리고 북한의 식량, 뭐 교육, 의료 문제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에 있는 인권의 여러 입체적인 접근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고 참가자들도 그렇고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주차 강의에는 3강과 4강 강좌가 진행됐는데요. 강동환 센터장의 강의에 이어 4강에는 북한 구금시설과 인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가 강의했습니다. 먼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이영환 대표입니다.
전환기라는 말은 뭐 통일이든 뭐 혁명이든 하여튼 나라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기에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나라 그 문제를 다시 해결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연구하고 조사하는 곳인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함께 위성사진의 위치를 다 표시해가면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처형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재판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을 이제 뭐 지키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비밀 경찰이든지 정보기관이든지 사무실들은 다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다 지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나왔다가 북송되고 실종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국인들도 피해자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도 실종 상태이고, 국군 포로들도 억류돼 있는데 역시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십만여 명의 이제 실종자들의 개인마다를 다 정리를 해서 공개 자료로도 만들어서 다 기록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영환 대표는 북한 인권에 관해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구나. 같은 문제의식을 이제 느끼고, 또 이제 특히 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가 이제 뭐 70년 넘게 지탱이 되긴 했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 참가하는 이 청년들에게 많은 숙제가 주어질 건데요.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여론을 모을 것인지, 또 이제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전공이나 아니면 진로가 미래 북한 사회를 이제 재건을 하거나 탈바꿈을 시킬 때에 각자 어떤 전문적인 기여를 생각 속에 넣어놓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는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북한인권 아카데미에 참여한 소감 끝으로 담아봤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 인권이나 뭐 통일 정책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는데, 관련된 학과가 아니거나 관심이 없으면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다른 대학교에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도 북한 인권이나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통의 장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환 학생이라서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왔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특히 북한의 인권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마당을 하고 싶었었어요.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가 좀 퍼스펙티브가 별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망초하고 특별한 강의를 들으니까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의하신 분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공이 건축예술 쪽인데 약간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뉴스에서도 약간 북한 인권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 워낙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과 마주해서 그분들의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 지역기구 나토 수장을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채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차원에서도 동북아 정세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나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중거리 미사일을 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어 북한은 무기의 실전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개선할 드문 기회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어제 한국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언론 공동 인터뷰에서 SM-6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곧 아태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그러나 미사일의 배치 시기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개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중이 양국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 미중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를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어려운 대화를 피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서로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소통해야만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양국이 적대국이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대선에서 친 러시아 성향의 후보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당선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지난해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 대통령도 친러시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방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펠레그리니 당선자는 오늘 완료된 대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53%의 득표율로 46%에 그친 친서방 성향의 이반 코르초크 전 외무부 장관에 승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8일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사태, 아태 위기 공동 대응, 유엔과 브릭스 등에서의 양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이 정부의 가자지구 인질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AP통신 등은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 텔 아비브의 광장에서 시위를 열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습 강화에 따른 방공미사일 감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매일 공격한다면 방공미사일이 고갈될 수 있다며 파트너 국가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CEO가 세계 3위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갱신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저커버그 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순자산은 1870억 달러로 집계돼 1810억 달러를 보유한 머스크를 제쳤습니다. 1위는 2230억 달러를 보유한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 8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7일 일요일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